오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리, 바돌로매,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 이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롯 유다. 그리고 또 유다가 또 있죠. 다데오라는 유다. 그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예. 여러분 꼭 12명 꼭 암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도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여러분 이름이 좀 어떻습니까?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좀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뭐 베드로면은 배씨입니까? 예. 안드레는 안씨인가요? 아니죠. 예. 그런데 오늘 도마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게 친숙하죠 이름이. 예. 우리 집에도 있죠 도마가. 예. 그래서 뭔가 도마하면은 그래도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주방에 있는 도마와는 전혀 다른 의미죠. 이 도마는. 도마는 원래 아람어로 테오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음을 그대로 나는 대로 불러서 토마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람어의 테오마라는 또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또 이 테오마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의 테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뭐 언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계속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도마라는 이름이 테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변화되고 또 읽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름이 도마인데 디두모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마치 시몬을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또 나다나엘을 바돌로매 이렇게 부른 것처럼 도마도 디두모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두모라는 뜻이 또 뭔가 봤더니 이 디두모라는 뜻이 디디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또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이름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도마가 혹시 쌍둥이가 아니었는가 그 이름에서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쌍둥이인지 아닌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어원까지 따져가면서 그것을 꼭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이 도마라는 이름, 그 안에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 형인지 동생인지 그는 누구인가?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학자들이 어떤 학설을 냈냐면 그 도마의 또 다른 형제가 예수님일 것이다. 아, 이런 학설을 낸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였고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도마는 가롯 유다나 또 가나안인 시몬 또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언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의 이제 명단에 이름이 그냥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거의 그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요. 또 앞에 11장, 14장에 계속 이 도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또 도마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이제 외웠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하면 마치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두 다리가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11장 별로 안 재미있으신가 보네. 사실 전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하면 죽은 나사로가 딱 살아나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성경에는 그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의 친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그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전 같았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진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병이 걸렸을 때도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죽었죠.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살려주러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다 주저합니다. 근데 그때 이 도마가 딱 이제 나타나요. 도마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디도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지금 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지만 의심 많은 도마. 누가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지 아무튼 찬양 가사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24절 한번 20장 2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 도마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죠. 근데 거기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금방 여기 왔다 가셨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직접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하는 자라기보다는 사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열정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고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자신이 경험해서 결정하는 자였어요. 이것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냥 남들 다 가는 길 알아서 나도 따라갈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장에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주저한다고 했죠. 지금 베다니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가면 큰일 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주님과 죽을 각오를 지금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유익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다 버려두라 그러고 심지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쫓아오던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다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나만 희생하지? 아니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도마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도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유명한 제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제자들 이름을 같이 암송을 하지만 도마가 어디쯤에 나와요? 한 중간쯤에 나오죠. 한 일곱 여덟 번째 나옵니다. 항상 그 중간쯤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각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참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도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14장에 또 도마가 나온다고 했죠.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여러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도마가 또 말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도 했죠. 또 세족식도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는 가운데 14장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14장 2절 3절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간다. 가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다 영접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거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천국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다 그들에게, 그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것이 많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거처를 예비해 둘게.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 하시던 또 간증하러 다니시던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거 있었죠. 저 천국에 가면 아파트 큰 거부터 뭐 빌라부터 초가집 붙어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 어디 가요?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고, 중간인 사람은 조그만 빌라 들어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초가집,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재림하실 것까지 이제 다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해를 할까요?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를 가갖고 뭐 집을 한 채 사셨나, 뭐 우리를 또 그걸로 데려간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해요. 근데 유독 도마만, 아니 도대체 예수님 뭔 얘기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비상이 걸렸죠. 예. 이쪽 지역은 돼지는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소는 좀 키우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중국에서 그 돼지 열병으로요, 1억 3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요, 돼지를 돼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4억 3천 마리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1억 3천 마리 죽였으면 어때요?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파주에서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연천에서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이 없대요, 지금. 약이 없으니까 아무튼 발견됐다면 그 근처에 있는 돼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 좀 갖다 주지, 얘들아 구워먹게. 뭐 사람한테는 아무 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사실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절대 천국의 얘기,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오직 교회에 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까지 우리가 아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도마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세상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얘기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솔직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요,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하고 외국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차다가 골대 앞에 탁 찰라는데 그 상대편 선수가 발을 탁 걸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랬고, 아주 심판이 페널티킥 줘야 되는데, 페널티킥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막 그냥 열불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 애가 옆에 있다가 아주 어렸을 텐데, 아빠 페널티킥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 페널티킥? 아, 그 페널티 에리아 안에서 상대편이 반칙하면은 이제 골대 앞에다가 공 넣고 이렇게 차는 거였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요? 어떻게 하긴 반칙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칙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했더니, 아니 그 넓은 골대 앞에서 앞에 공 세워놓고 뽕 차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예, 페널티킥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이는 그걸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솔직히 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도마가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타 종교와 혼합되지 않고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처도 마음의 또 공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고 여러분 타종교는 어떨까요? 타종교는 다 혼합종교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그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그 고유의 종교가 없어요. 다 짬뽕이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불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 절에 딱 가면은 사천왕신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우르뿌려갖고 막 뭐 꼬챙이 같은 거 들고 서 있잖아요. 네 명이. 이런 거 다 우리 토속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불교와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종교죠.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끝까지 이처럼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마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도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고마운 표시를 해야죠. 도마가 만약에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이 귀한 말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도마는 솔직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참 솔직한 도마이고 너무나 고마운 도마예요. 우리가 언제나 도마처럼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읽었던 20장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했죠.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3일 전에 어땠어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 안치했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니 살아나가지고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면 내가 그 주님의 손 잡아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그래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도마의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소극적인 믿음이고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런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상하셔서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신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친히 나타났어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 많은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잘도 아시네요. 예. 오늘 보니까 믿음 없는 도마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주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왜? 믿음 좋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보여주시고. 근데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증거를 찾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주님의 옆구리를 내가 응? 찔러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런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또 예수님을 보아서 그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우리의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갈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을 때로는 할 수 없는 자들 또 이런 평범한 것이 너무나 힘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한 손을 잡아보고 그 창자국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주님의 못자국한 손과 옆구리는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고통이고 또 주님의 수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이 도마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후로는 증거를 찾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붙잡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후로 페르시아까지,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AD 72년에 인도의 미라폴이라는 곳, 지금의 이제 첸나인데요. 그곳까지 가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가 창에 찔려 숭고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도를 넘어서, 인도 넘으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예, 중국까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당시 가야국인데요. 가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그 도마가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 십자가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이제 한문으로 도마라는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사 책에 나와요. 뭐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도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땅끝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너무나 귀한 제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서두에 그 도마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럼 과연 그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 형제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도마의 다른 쌍둥이 형제는 누구인가?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또 다른 형제인 이 시대에 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도마는 비록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하고 처절했던 아픔과 상처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